우리 박현준, 김상경 청년인데요. 여행 중에 예배 드립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서 주세요. 환영할게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여행 중에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믿음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온 가족이 있는데요. 박현훈, 임지훈, 박지호 이런 가족이 있는데 혹시 우리 예배 안 들으셨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유아실에도 있고요. 예, 지효가 아주 어린 딸인가 보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고 새가족실 안내 받으셔서 내려가시면 같이 또 식사하면서 교제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일주일 동안 나눈 큐티 요셉의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나눈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젊으신 우리 교회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 꼭 차리고요. 오늘 말씀 바쁘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요셉의 이야기하면 꿈 얘기일 텐데 무슨 꿈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진부하게 관계없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는 노인들도 꿈을 꾼다 그랬고 그 꿈은 내가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꿈이거든요.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죠? 높아지고 싶습니다. 커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높아지고 커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부하러 온 목적들도 여러분 의도 속에 그게 있죠. 공부하고 또 박사만 또 학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또 박사 후의 과정도 또 하고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높아지고자, 커지고자, 또 많이 갖고자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거대해지고 싶어하는 이 타이타니즘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다 높아지는 거 아니죠. 커지고 싶다고 해서 다 커지는 거 아닙니다. 욕심만 있을 때에는 욕망만 있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아니면 예수님 머리통 뒤에서 예수님 머리 뒤에서 서로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더 커질까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과 자기 욕심으로만 아습하게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요셉이 보여주는 귀한 증거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여러분 꿈을 꿨던 자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래서 형들이 그를 잡아서 구덩이 속에 묻어버리죠.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죠. 넓은 허허벌판 광야 한가운데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의 인생, 끝난 인생입니다. 거기에는 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41장,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넓은 광야 한복판에 구덩이 속에 던져진 이 요셉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가장 큰 제국의 왕궁 한가운데 오늘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로부터 네가 이 백성을 다스려 총리의 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다 엎드리십시오. 다 엎드리십시오. 요셉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가졌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물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라고 가르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난세일수록, 어려울수록 인물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높여지는 시점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고통을 받게 될 그럴 때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시기에 그 영혼들을 살리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죠. 정치가가 필요하죠. 행정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때에 요셉을 높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당대에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고통과 불의와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리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그런 시대고, 교회의 이름이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요한 시대에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면 요셉처럼 환난의 때에 그 시대를 책임지는 인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에이 내가, 예, 여러분을 보면 에이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에게 맞죠. 하나님의 손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못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쓰십시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제 때가 다 됐고, 내가 여기서 무슨 비전이 있겠냐. 지금부터라도 그 꿈을, 소망을 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차세대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귀한 사명입니다. 꿈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예 걸어버리십시오. 그분이 들며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인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신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임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압니다. 다윗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팔의 힘은 그때 얼마 되죠? 얼마 되죠?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높여봐야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두 팔로 자식들을 높여봐야 얼마나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높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높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일까? 일곱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세븐티. To be a people, to be a man. Who God made me lift.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곱 가지 키를 네, 찾아볼 수 있었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소망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구덩이 속에 빠져도, 그리고 남의 집에서 집사로 남의 집에 노예로 일을 해도, 옥에 갇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높여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누구에서 배웠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요셉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을까요? 담당 목사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믿음을 요셉이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베델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베델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거 말고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을 아버지에게 배워서 그 믿음을 내 것 삼아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식들이 믿음이, 부모에게 믿음이 있으면 자식들은 믿게 되겠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제자가 있게 되겠어요.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데 그는요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 누명은, 요셉은 아주 추잡한 강간 미수범이다, 이런 누명입니다. 오명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누명을 쓰기까지 자기 자신의 거룩과 순결을 지켰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한 정직한 이 요셉, 하나님이 높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높아졌다가 왜 낙마하고 왜 미끄러집니까? 높아지는 것 같더니, 선 것 같더니 그 순간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 삶 속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내 삶 속에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성결함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같이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높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심령 속에, 심장 속에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진리를 얘기합니다.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내 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안에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요셉이 어떻게 꿈을 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푸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고 순결한 이 요셉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십시오. 충만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십니다.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 길이 높아져요. 그 길이.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셉은 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였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간부터 6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가.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옥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옥에서 만난 그 술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그것이 2년이 지나서 그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추천을 해서 바로가 이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가 히브리 노예입니다. 이제 옥중에 있다가 한 나라의 임금 앞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면서 네가 그렇게 용하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에 보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cannot do it. 나는 못합니다. God will do it. 하나님. 나는 풀지 못해요. 하나님이 푸십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나는 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아니더라도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더불어서 이 이집트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과 태양신의 아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고백이에요. 목숨 걸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네? 요셉이 내가 나는 못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취하게 보시고 당신의 능하신 손에 요셉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겸손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요. 아무리 높으셔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말 낮추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 따라 움직입니까? 케미스트리는 여러분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역입니까? 엔지니어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엔지니어들 여러분들의 영역입니까? 매니지먼트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커머셜을 전공한 여러분들의 영역입니까? 아트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그 어느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영역도 어떤 필드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필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겸손해요.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인티그리티라는 겁니다. 신실함.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신실함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 됨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워렌 버핏도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강의했어요. 성공하는 CEO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뽑을 때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고 어느 전문가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신실한가 인티비티가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저 형들이 지금 양치기를 하는데 너 그 형들 잘 있냐 좀 보고 와. 그 형들이 어디서 양치기라고 했었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광야겠죠. 거기서 양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뭐 심부름 별일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형들이 잘 있는 일을 보고 가는 심부름, 그거 대단한 겁니다. 먼 길 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떼로 몰려 있는 곳입니다. 다 자기를 어게인스트 하는 형들입니다. 다 자기에게 불만이 있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형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러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 볼까? 갔는데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갔더니 정말 형들이 없어요. 아유, 얼마나 좋아. 세계까지 온 건 온 거고, 심부름은 한 거고, 형들은 안 만났으면 다친 거지. 그냥 돌아올 수 있겠지만, 요셉은 거기서 형들을 찾아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다시 찾아가. 왜요? 형들이 잘 있나 없나를 보고 오는 게 미션입니다. 세겜까지 가는 것이 미션이 아니고 형들이 잘 지내나 안 지내나를 보고 오는 것이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에서 세겜까지 왔어도 자기는 사명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찾아서 길을 떠나. 불편하죠. 안 만났으면 좋겠죠. 무슨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사명을 다 하러 갔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작은 일이지만 우리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더 있어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집 안에 일을 보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잘합니까. 책임을 지고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주인에게 사랑받잖아요.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을 관리하는 옥 관장이 요셉을 보더니 요셉에게 많은 일을 맡깁니다. 맡기기만 합니까? 맡겨놓고선 잘했나 잘하지 않았나 점검하지를 않아요. 확인하지를 않아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실한 종이에요. 책임 있는 종이에요. 정직한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함께 일하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주고요. 그 작은 일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십시오. 우리 이민자로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하시는 일보다 비교해보면 작은 일이죠. 내가 이 일을 하게 생겼나. 자괴감도 들고 힘들죠. 그러나 가정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작은 일에 나를 고용한 임플로이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나로서는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신실해야 됩니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고용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더 신실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고용인이라고 해서 페이버를 구하거나 요령을 피거나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요. 세상도 그걸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달란트 막 주었는데 두 달란트 가져왔어요. 다섯 달란트 재능 맡겼는데 다섯 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큰 큰 일을 맡기고 잘했다 칭송도 중앙 하나님이 높이는 모습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큰 사람 됐습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칼과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높아지면 그 공동체는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네요. 무시무시한 독과 칼을 품고 지배하고 지도하는 독재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를 뽑을 때도요, 그런 건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도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 말이에요. 원한과 분노와 이런 상처로 가득한가, 치유된 것은 괜찮습니다. 치유된 것은 괜찮습니다. 치유가 안 됐다면 행복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관계성 속에서 사람 때문에 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이 깊게 쓴 뿌리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덜 행복합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훨씬 더 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그걸 누리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나 원한이나 아픔이나 상처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같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독과 같은 것들이 혀를 통하여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당한 수난과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뼛속 깊이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또 꿈틀이해졌더니 금방 와서 하기 기억하고 빼줄 것 같은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린 이 수간은 때로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1장 그 밑에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 5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가 경험한 모든 고난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형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잊어지지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간의 문제도 때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용서하면 잊어버립니다. 다시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분노가 없습니다. 원한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독도 칼도 그 심령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만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더 넘어가면 나중에 핑계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합니까? 내 안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내가 용서한 것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소리가 내 안에 치지 않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오는 그 강줄기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죄는, 상처는 용서해야 그 걸림돌이 제거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도, 평강도, 성령의 충만함도, 은혜도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막혀있던 그 복잡한 것들이 봄눈 녹듯 싹 녹아져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자가 리더가 되면 그 사람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아는 감사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요. 우리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52절인데 창세기 41장 52절 다 같이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리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적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갖고 아들을 볼 때마다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구나. 아들을 볼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내 청평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나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도와줘도 도와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전 이 말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맙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정말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뭐 더 도와줄 거 없나, 더 챙겨줄 거 없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준비했다가도. 안 주실 거예요. 은혜를 아시고 감사하십시오.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찌되었든 때마다 작은 은혜 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말씀 이제 마칩니다. 일곱 가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참으로 고난과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적인 인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십시오. 용서 이 순간 하십시오. 그리고 나행하된 것은 여기까지 오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을 걸어 올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인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어려운 시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예,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예, 하나님의 인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